여기에 계신 분들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지금 교회 안에 이렇게 탁 발을 딛고 와서 교회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초청하신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스페셜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오늘 슈퍼볼데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저녁에 이제 세상 사람들은 술을 토대로 말미암아 모여서 우와 하면 슈퍼볼을 그 테레비에다 쫙 거기다가 향하여서 각자가 모일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과 정반대로 여기서 우와 하는데 지옥에 가서 또 아 그리고 이제 그때는 반대의 고통을 겪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반대로 그 시간을 지금 주님 앞으로 나와서 오, 와! 한 것이 그때 가면 더 와가 이제 막 더 되는 이 슈퍼볼에 비하겠습니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축복의 자리에 여러분들 와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큰 축복인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축복을 지금 항아리에서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싸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금요일 날 곧바이, 아, 뭐라 그러죠? 이빠이, 야, 곧바이가 아니고 이빠이. 아, 고봉. 고봉으로 이렇게 넘치면 여러분의 하늘문이 열려서 속히 이루리라는 주님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영과 육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드리는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일날을 기억하고 나의 날이니 지키라 하신 주님의 명령에 의지하여 이 시간 나와 있는 우리 모두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의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빈 마음속에 성령이여 하나님 것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대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오랜 동안 이 삶이 어렵게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살아가요. 주로 어려운 삶이 계속되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꾸준하게 애쓰며 살아가는 것은 언젠가는 나도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언젠가는 성공한 날이 올 거야. 내 믿음도 언젠가는 이런 믿음이 될 거야. 역사를 이루는 믿음이 될 거야. 이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애를 씁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 분이 꽃 중에서 노란 장미꽃을 너무나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하루는 마음을 먹고 노란 장미 묘목을 이제 듬뿍 사온 거예요. 마음을 먹은 거예요. 막 모아서 듬뿍 사다가 집 앞 정원에다 여기저기 듬뿍 심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여가의 모든 시간을 여기다 할애합니다.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막 계속 하여튼 밭을 너무너무 아름답게 한 거예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 기대했던 장미꽃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꽃망울 하나도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잎만 무성하게 너무나 번창하게 자라고 있는 것이에요. 아, 이게 뭐가 잘못됐네. 속이 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꽃을 사온 농장 주인에게 항의하러 한 날 갔습니다. 영문도 모르는 농장 주인은 목사님이 오니까 너무 반갑게 할렐루야 목사님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전혀 여기에는 관계도 하지 않고 대꾸도 하지 않고 전에 내가 이곳에서 노란 장미 묘목 사가신 거 기억하시죠? 탁 따지시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지금 몇 년입니까? 지극 정성을 다해서 꽃 한 송이 좀 구경을 해보려고 했더니 한 송이는커녕 잎만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러는 거예요. 농장 주인은 아니 목사님 제가 어떻게 목사님을 속이겠어요? 내 속인 게 아니오. 제가 어떻게 목사님을 속입니까? 그런데 장미를 어디에다 심고 어떤 방법으로 목사님 가꾸셨나요? 여쭤봅니다. 그랬더니 이제 힘을 빡 주고 목사님께서 내가 우리 정원에다 심고 토양을 너무나 기름지게 해주고 지극조석으로 내가 정성을 다해 새벽 예배 끝나게 바쁘게 내가 아침도 안 먹고 물 먼저 주고 또 집에 돌아오면 혹시나 말랐나 하고 또 물 주고 또 거름 주고 얼마나 정성을 다했지요.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농장주인이 막 웃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바로 꽃이 피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귀가 쫑긋해서 듣지요. 그 장미는 보통 장미와 달리 기름진 흙이 아닌 박토에서 자라는 것이에요. 근데 너무 기름지게 하니까 입만 막 자란 것이지요. 비료를 주지 않아도 되고 무성한 가지가 나오면 사정없이 잘라버려야 합니다. 몇 가지만 빼놓고. 그래야 그 자극을 받고 꽃이 아주 탐스럽고 아름다운 꽃이 피게 되지요. 이제 농장 주인의 말을 듣고 목사님이 돌아와서 그 주변을 열악하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다시는 이제 거름도 주지 않습니다. 한 놔둬보고 가지도 그냥 사정없이 잘라버렸어요. 필요 없는 것 같은 건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랬더니 1년이 지난 후에 너무나 아름답고 탐스러운 장미꽃이 쫙 나오는 것이에요. 누가 보아도 아름답고 탐스러운 이 장미꽃. 여러분, 아무런 자극을 받지 않고 기름진 땅으로 온갖 정성을 다하여서 가꾸었을 때는 피어나지 않았습니다. 필 생각도 하지 아니었어요. 근데 오히려 땅이 점점 거칠어지고 가지치기에 아픔의 자극을 받은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자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난 이 예화.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삶에도 찾아오는 고난과 시련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고난, 살아가면서 있는 모든 고통들, 나를 다듬어가는 훈련 과정이고 무엇인가 이루어가는 과정이구나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랄 때를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대부분 고난과 고통을 잘 겪은 후에 아름다운 신앙으로 한 단계 툭 올라간 경험들을 수도 없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중에서 맛보았을 것입니다. 이름 모를 고난, 말도 안 되는 고난, 부딪히기도 싫은 고난 당할 때 당연히 황당하고 믿음의 회의 속으로 우리 자신을 몰아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있지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당연히 누구에게나 있는 일이고 지나가야 할 일로 받아들이는 그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 이 담대함이 있어야 한다는 예화입니다. 대부분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잘못된 인식이 하나가 딱 자리 잡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착하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 또한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당연히 마땅히 축복을 받고 못된 사람, 불순종한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뒤따른다는 인과 응보 의식이 우리 속에 있어요. 우리 속에 있습니다. 없는 것 같죠? 여러분 엄밀히 여러분 자신을 저 밑에까지 한번 보십시오. 있습니다. 우리 중심 속에 이런 모습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고난 앞에 오면 항상 우리는 It's not fair. 내가 어떻게 이렇게 선하게 사는데 이 고통이 나한테만 계속되는 거야. 하나님 It's not fair. 이건 옳지 않아요. 저 사람은 더 못된 짓을 하면서 잘 사는데 왜 나는 열심히 주님 믿어보라는데 왜 이러시는가요? 불공평한 것 같은 감정 속으로 당연히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잘 믿는 사람 축복 받습니다. 받겠지만 잘 믿는 사람에게도 착한 사람에게도 고난이 임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더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보면 욥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아, 그렇구나. 마땅히 충분히 모두에게 있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때로 고난을 받는 그 이유와 그 고난에 대한 목적,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배워야 합니다. 배우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믿는 자가 고난 받는 것은 필연적인 일입니다. 필연적인 것. 이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해요. It's not fair가 아니라 필연적이다.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건강하고 환경도 문제없는 환경, 편안한 것을 다 좋아합니다. 다 좋아하죠. 뭐 남녀노소 이거 싫어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이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열심히 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축복해 주시겠지 하는 기대 당연하게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당연한 일이고 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직시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한번 보십시오. 이 땅을. 이 세상 돌아가는 걸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전혀 맞지 않는 악한 욕심과 욕망에 차 있습니다. 술수와 거짓과 죄악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아기를 보더라도요. 갓난아이에서 조금만 말만 해도 벌써 머리 쓰잖아요. 벌써 시작입니다. 이렇게 충만하게 있는 곳이 이 땅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이곳에서 살고 있다는 걸 여러분 직시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우리가 교회 온다 할지라도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천국이 아니에요. 이 땅이고 우리가 있는 곳이고 내가 서 있는 그곳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전혀 맞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하고는 관계없는 삶.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보다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데에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법도 따르지 않으면서 삽니다. 이 세상의 법도. 또 한 가지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방법과 세상 욕구에 맞춰서 사는 사람들이 큰 복을 누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에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거기서 많이 넘어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이 세상 사람들이 왜 믿지 않은 줄 아세요? 생명의 복음을 물고 늘어집니다. 이 문제 때문이에요. 왜 예수 믿는데 잘 살지 않느냐? 여기다 딱 들어댑니다. 왜 예수 믿는데? 인과 응보적인 이 관념, 이 인식. 이게 바로 이 세상의 모습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현재뿐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똑같았었고 앞으로도 이 문제는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있는 고난은 필연적인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그 악한 것이 계속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향을 받지요. 여러분 건강하다 감기 하나 타와도 입술 보세요. 다 붉혀버리잖아요. 당연하게 있는 것입니다.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그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도 물질적인 부가 이루어져야, 그러니까 현실로 보여져야, 기적이 보여져야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난은 악의 대가라고 믿었으니 당연히 마땅히 복음을 업신여기지요. 예수님이 온 상태도 한번 보십시오. 예수라고 믿겠습니까? 안 믿습니다. 이곳에 인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다고 보니까 핍박도 받지요.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 문제에 자기들이 막 수근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지금 따랐습니다. 다 버리고.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이렇다면? 이런 캐시존이죠. 예수님은 이때 어떻게 말합니다? 내가 분명하게 말한다 하시면 사실 말씀이 나와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그 모든 것을 100배나 받을 거라요. 여러분이 버린 것보다 100배겠으니까 더 많습니다. 자자손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아듣기 쉽게 100배를 받고 영원한 생명도 받는다. 그러나 아울러 잘 들으십시오. 핍박도 겸하여 받게 되리라. 이 땅이 그렇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네가 못돼서가 아니라 이 땅이 그렇고 내가 지금 이 자세가 나 속에서도 안 받기 때문에 핍박은 그래서 온다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사도 바울 또한 오늘 본문 29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는 이 표현에서 받게 한다는 이 말은 은혜를 주다. 은혜가 뭐죠? Grace죠. Give to graces. 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복음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은혜로운 선물로, 이게 바로 은혜로운 선물이라는 거, 고난도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이길 수 있는 고난의 선물인 것이에요. 은혜를 주시고 고난, 다가오는 고난. 여러분 왜 이렇게 하시면 할까요? 그냥 은혜만 딱 주셔버리고 행복, 평안, 아우 축복, 끝 이러면 좋은데 왜 고난도 함께 주는 게 은혜라고 이렇게 말할까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은혜를 주신 두 가지의 목적을 목적이 있다고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그 하나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 하나의 큰 목적이고 곧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하지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이 속에 우리 속에 감당해야 될 영적 의무까지도 함께 주어졌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구원만 받은 걸 띵 이게 끝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축복이 이어지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구원 속에 있다는 것. 그래서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을 때에 모든 걸 한다 그랬어요. 한 가정에서 여러분 다 여기 지금 남편입니다.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남편 땡 끝났습니까? 좋은 것만 있습니까? 아버지 땡 끝나셨습니까? 아니에요. 아버지가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감당해야 될 의무도 아버지의 이름 속에는 딱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이것과 같습니다. 또 하나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목적입니다. 바로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도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은혜라고 표현했습니다. 보통 사람의 수준으로는 그러니까 당연히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아니 무슨 고난받는데 은혜야. 세상 사람을 본 것도 예수 믿으면 축복받아야지 왜 저 모양 저 꼴로 사는 거야. 그들이 우리에게 있는 은혜, 영원한 이 은혜, 영원한 구원을 아실까요? 모릅니다. 베드로도 여전에 보세요. 깨닫지 못했을 때는 예수 때문에 혹시라도 핍박받는 것이 두렵고 떨려서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도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 자리를 다 피해버리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도 예수 전하다가 누가 핍박할 것 같으면 다시도 안 가버리고 도망가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스승의 제자가 된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자신에게 미칠 불이익과 고난이 싫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나는 이분을 본 적도 없다고 세 번이나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 사람도 이렇게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주님을 모른다 세 번 부인했던 사람이 결국 어떻게 변했죠? 엄청난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을 때와 깨달음의 before, after를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담대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잘 믿는 자가 받는 고난은 마땅한 것을 깨닫고 난 이 베드로가 그 외에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순교를 당할 때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어땠습니까? 베드로가 주님처럼 십자가에 달리는 것도 너무나 죄송스러워서 내가 어떻게 반듯하게 이렇게 내가 십자가를 당할 수 있어. 순교당하는 그 순간에도요 그게 너무 죄송스러워서 거꾸로 매달아서 순교를 당했던 베드로였습니다. 우리도 지금은 이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깨닫고 나면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살게 될 줄 여러분 기대하고 이 말씀을 듣고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믿는 자의 생활과 삶에 있는 고난을 불가피한 것이라고 이미 알고 이것을 잘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바로 주님의 제자 주님과 연합한 자 이젠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앞에 있는 때문이라는 인식 속에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신뢰한 거예요. 완전히 의지했고 끝까지 바로 이것이 이 삶이 하나님의 목적인 구원 구원의 기쁜 소식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알기에 묵묵히 이겨나는 것이에요. 묵묵히 이겨냈지 믿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당하는 그 고통을 당하는 순교까지를 할 수 있지요.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 내 생명을 주께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이거 아무리 불러보세요. 여러분이 까시만 찔러도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네가 죽어라 이러죠.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오는 나에게 오는 이것들 이것을 이겨내는 게 바로 영적 싸움이요 영적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큰 것이에요 동참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시시때때로 몰려오는 이것에 싸우는 것을 바로 싸우는 거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30절을 보십시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이미 본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보았고 들었다는 것이에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지금도 듣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여러분은 계속 들을 것입니다. 계속 들을 것이에요. 빌립보 교인들이 영과 육의 어려움을 묵묵히 이겨나갔습니다. 이걸 알고 들었고 보았다는 이 인식 속에서 그래 내가 이 고난이 당하는 것은 주님과 연합해서 결국은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키는 내 하나의 작은 자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이것 때문에 이겨나갔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어져 오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10번, 100번 어떤 시련이 나를 찾아온다 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복음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성숙한 모습을 유지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첫마디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요구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여러분 앞에 찾아온 어떠한 고난이 지금 있다면 마땅히 지나갈 일이라고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나의 목숨을 인정하고 인식하는 성숙한 믿음의 자세로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과 담대하게 맞서 싸워야 합니다. 세상과. 그렇다고 내일부터 이렇게 싸움질을 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2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시작. 무슨 일에든 대적하는 자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핍박하는 대적자들로 인하여 어떠한 유혹으로 인하여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지금 이 말씀을 보면 다 거기에 속속히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지금 권면하면서도 곧바로 뒤따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이 대적하는 사람들, 유혹하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자라고 있다는 소식을 내가 그렇게 듣고자 한다는 그거를요. 그러니까 힘을 내고 열심히 하십시오. 이 소리예요. 격려하는 이 바울의 심정이 아주 절절히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보아도 여러분 어떨 때 주로 이 두렵습니까? 두려움이 생기던가요? 어떨 때 생깁니까? 상대방보다 내가 약하다고 생각할 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눈치를 보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있어요. 많지요, 물론. 대부분 내가 명확하지 않고 무엇인가 내 자신이 진실하지 못할 때 두려움이 생깁니다. 믿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권능, 은혜를 의심 없이 믿고 있다면 여러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바울 한번 보십시오. 이 말이 지금 얼마나 명확하고 주님의 의지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말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내가 하지 나의 능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이 확신하는 그 믿음이 있었고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담대하게 큰 소리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외치며 격려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항상 좋은 일, 행복한 일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30절로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싸움이란 의미는 고민, 고뇌, 이런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내 여기 속에서 계속 부딪혀 오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고뇌하고 아주 걱정하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것과의 싸움은 우리의 삶에 항상 있다는 것이에요. 그거에 대한 싸움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할 결단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딱 곧바로 뒤따라오는 거 없습니까? 아주 살려고 하면요. 고민과 많은 생각이 뒤따라와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결정을 못하고 결단을 해야지 하면서 다시 돌아가 버린 경험 너무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두려움과 뭔가가 딱 오는 거기에 걸려서 발을 딱 띄지 못해요. 내가 오늘부터 절대로 예배 빠지지 말아야지. 그러면 꼭 무슨 일이 생기면 거기서 맞아. 아이고 또 내 자신은 이것밖에 안 돼. 아우 나는 언제까지 이 모양이 되는 거야. 내가 뭔가 분명히 잘못된 거야. 나는 신앙이 없었어. 항상 나는 이 모양이야. 여러분, 나는 안 돼. 이 모양이야. 왜 나는 이렇지? 믿음이 없어서 그래. 여러분, 이렇게 절대로 결론 짓지 마십시오. 이런 생각은 마땅히 수반되는 것이에요. 마땅히 수반되는 생각이다. 내가 이것을 이겨내는 게 바로 싸움입니다. 이것을 이겨내는 것이.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애쓰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싸움이고 담대히 맞서야 할 우리의 몫의 싸움인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겪은 이 모든 고난에는 이런 고민도 싸우는 것도 고난에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그래서 싸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겨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배부르고 등 땄을 때 평안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몇 분이나 여기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셨습니까? 절대로 체험 못합니다. 여러분 등 땄고 배부를 때 주님 할렐루야 하면서 탁탁 돈 뿌려가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아우 믿음 주님이 보실 때 너 지금 잘못이야 고난 딱 한번 와보세요. 망해가지고 그냥 자빠져버립니다. 여러분 그게 능력 아닙니다. 그게 승리 아닙니다. 대부분이 정말로 주님의 능력과 고난이 나타날 때는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를 낮추고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는 것에 우리가 올인할 때에 그때서 믿음의 한 단계를 뛰어넘는 성숙을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지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순종의 삶에 현재는 내 자신이 손해본 것 같은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들 때가 많은지 몰라요. 저도 시시때때로 싸울 때 있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올인해서 무슨 일을 할 때 여러분이 너무 몰라주면요. 와 진짜 주님 힘드네요. 정말 그럴 때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이기는 것은 내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거죠. 이게 주님이 하실 일을 왜 내가 지금 이 생각을 하고 있나. 하나님이 하시지 내가 하나? 저는 그러고 갑니다. 이것이 담대하게 여러분들이 맞서서 싸워야 할 우리의 몫이라는 것이지요. 오히려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우리가 이걸 겪어야 잘 도울 수가 있어요. 내가 겪어보았기 때문에 이걸로 인하여 너가 이길 수 있다는 걸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하나님의 명철과 지혜와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을 그렇게 해본 사람만이 체험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는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것 우리의 경험이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영광을 얻기 위해서 닥친 고난에 맞서 싸워 승리하는 성도님들로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이 저와 모두가 이렇게 소망하기를 소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소망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상의 사고방식이나 세상의 관심사에 지배받지 않았기를 좋겠어요. 지배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다양한 미디어 체계와 다양한 사람들 정말 그분들이 갖고 있는 경험 거기 기호에 맞추는 것이 너무나 우리는 많아요. 맞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눈을 돌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보아야 할 이 우선순위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주님의 거룩함을 바라보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소원하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육체의 눈을 대적화해서 오는 것들이 있어요. 피부로만 오는 게 아니라 우리 눈에서 보여지는 대적하는 것들이 시시때때로 달려옵니다. 안목의 정욕, 정말 따라가고 싶은 욕망.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주님의 은혜와 능력만을 기억할 때에만 우리가 이것을 제어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쫓아간다면 이 땅에서 자랑보다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서는 날 멋지게 칭찬받을 자랑의 삶에 이 자랑거리의 삶에 아주 여러분들이 올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배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한 마음으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이 말은 뭡니까? 한 정신, 한 마음, 단결을 지금 촉구하는 말이지요. 아멘이십니까? 세상 모든 사람, 모든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내 자신에게 있는 것과 맞서 싸우려면 우리에게는 확실한 무기가 있어야 합니다. 이 무기는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 우리가 그것 되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요. 주와 하나, 우리 성도로도 하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성도라는 우리가 자격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것에 고려하는 것은 단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아무리 우리가 장로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받는 일꾼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그걸 고려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 수많은 것들을 이겨내야 합니다. 바로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가운데 하나를 뽑는다면 무엇이냐면 수많은 크고 작은 유혹과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은 이곳저곳에 널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이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축복도 받지 못하도록 분명히 방해하고 유혹하여서 어떻게든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도록 할 것이라는 이 사실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갈 때에 동반되는 이 고난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에요? 잘 믿는 자가 고난받는 것은 필연적인 일이라는 인식을 꼭 가져야 한다고 지금 그 이유를 지금 얘기 주셨잖아요. 그 이유를. 두 번째는 자 이제는 이제 목적입니다. 어떤 걸 이루어야 하는지. 열매 맺기 위해서, 상급받기 위해서, 천대의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세상과 맞서 싸워야 할 것이 마땅히 해야 될 목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에 두 가지를 필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의식하는 마음 자세로 반드시 나는 최후 승리의 면류관이 주어질 때까지 이 십자가의 삶을 추구하며 정말 경주하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 복음에 합당한 삶, 그리하여 주님 앞에 칭찬 듣고 정말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 면류관 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결론을 짓고 뒤따라오는 고난과 맞서 싸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나의 생각 속에 내 자신을 먼저 싸워 이기는 성도들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의 것에 오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달려오는 맞서오고 나와 싸우려 하는 이 아버지 하나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울 우리 성도들을 기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서셔서